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네, 앞부분에 나왔던 사건은 이 당시의 대제사장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까닭 없이 다시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 감옥 문을 열어주셨고 사도들이 나와서 다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새벽부터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다시 붙들려서 이 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이 재판하는 자리에서 어떤 질문과 대답이 오갔는지 그러니까 재판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내용이 지금 이건 27절부터 쭉 나옵니다. 내일도 보고 그 이후에도 본문을 볼 것이어서 오늘은 이 사도들이 대답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처음에 감옥에 잡혀왔을 때 그때도 이제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 죽일 기세였는데 지금은 밖에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천사가 문을 열어줬다 이렇게 생각은 안 했을 것이고 저 녀석들이 무슨 재주를 갖고 있는지 탈옥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탈옥했던 사람들을 다시 붙잡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식으로 이야기하면 가중치가 적용이 돼서 한 대 맞을 거를 열 대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도 맴매를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맞아야 되는데 애가 막 도망다니면 자꾸 분이 나기 시작해가지고서는 화가 머리끝으로 막 치켜 올라오죠. 그러다 결국에는 한 대 맞을 놈이 두 대, 세 대 이렇게 더 올라가잖아요. 이 사도들도 지금 가만히 있었으면 매를 한 대여섯 대나 맞고 말았을 텐데 밖에 나갔다가 탈옥을 했다가 다시 붙잡혀 온 상황이니까 우리가 믿기로는 천사가 열어주어서 나갔다가 또 증거하다 왔으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대제사장이 말하는 그대로 27절, 28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자꾸 이것저것 설교하지 마라 했는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왜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느냐.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가둬놨더니만 밖에 나가가지고서는 또 새벽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에서는 분위기 뭐 이런 게 안 나와서 그런데 굉장히 이게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럴 때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는가? 사실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했던 대답이 훨씬 중요하죠. 29절부터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본문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읽지만 한 사람만 대답한 건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했는지 여튼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사도들 붙잡혔던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또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대조를 해요. 나는 사람에게 순종할 수 없다. 사람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순종해야 되지만 사람이 말하고 사람이 갖고 있는 권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이 두 가지가 충돌하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사람에게 순종할 수 없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여기에 모든 대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낳아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때로는 예전 생각을 하면 참 많이 속상했겠다 우리 어머니가 많이 속상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이 말씀을 계속 엄마 아빠한테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세요. 시험 기간인데 저는 교회 가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성가 예배까지 다 끝나고 집에 오니까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버지께서 너 그렇게 하면 공부 안 된다. 교회 시험 기간 동안만 안 가면 안 되냐. 다른 때는 열심히 가고 시험 기간에 가지 마라. 그럼 제가 아버지한테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나는 아버지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버지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표현을 많이 썼어요. 어머니께서 무슨 얘기를 해도 아, 나는 어머니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맨날 그랬었거든요. 대학 들어가서 생활할 때 그리고 처음에 전도사 할 때는 학생들에게 설교할 때는 이 부분을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다. 내 모가지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살 것이다. 그따위 것들로 협박할 생각을 하지 마라. 이러고서는 했는데 참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 내가 무슨 재판받는 것도 아닌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좀 부드럽게 얘기할 걸 왜 그렇게 모질고 악하게 그렇게 했는가. 정말 싸가지가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 교회에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 이게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아이들이 똑똑한 아이들일수록 싸가지 없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하거나 버르장이 없는 행동을 할 때 보면 아 내가 어렸을 때 저랬을라나 이런 생각을 갖고 조금 더 긍휼히 여기고 한 번씩 봐줘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가끔 이렇게 예준이를 보면 아 내가 어렸을 때 저랬을라나 선우를 보면 아 내가 어렸을 때 저랬을라나 그렇게 여러분은 동의 못하실 수도 있는데 주한이를 보면 아 내가 어렸을 때 저랬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많이 이렇게 좀 이해합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여튼 이 사도들이 했던 대답은 여기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나 사람한테 맞추지 않겠다. 사람한테 맞추고 사람 분위기에 휩쓸리고 너희들 듣고 싶은 대로 이야기하고 너희가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 내가 아무 손해볼 일이 없겠지만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감옥에 갇히더라도 매를 맞더라도 심지어 죽임을 당해도 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이게 사도들이 했던 대답입니다. 이거는 재판정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장소,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항상 이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거죠. 30절부터 보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때도 대조를 해요. 사람과는 대조하지 않고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살리셨다. 그러니까 너희와 하나님을 대조합니다. 너희와 하나님을 대조할 때에 다른 걸 대조하지 않아요. 뭐 성품이 좋으네 나쁘네 능력이 있네 없네 이런 걸 대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떻게 했는가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대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서 죽인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죽이는 자 하나님은 살려내시는 분 다른 부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한 가지를 선포했습니다. 결국 베드로와 사도들이 재판을 받으면서 계속 똑같은 태도를 견지하죠. 어떤 대답을 하면 재판 과정에서 나에게 유리할 것인가. 이거는 전혀 안중이 없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질문에 대해서건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만 선포하는 그게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계셨다고 그러죠. 이 초창기 때 목사님 되신 분이었는데 워낙 무식하셔서 신학교를 다 졸업한 다음에도 이 시험을 봐가지고는 졸업을 할 가능성이 안 보였다고 그래요. 시험을 봐가지고 붙어야 이 목사 안수를 주는데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이분은 너무너무 유명한 일화가 많죠. 근데 이분이 하는 모든 대답은 예수, 천국, 불신치욕 이거였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일본 경찰한테 끌려가서 매를 맞으면 한 대를 딱 맞으면 예수! 또 한 대 맞으면 천국, 또 한 대 맞으면 불신, 또 한 대 맞으면 지옥.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험 볼 때에도 모든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천국, 불신, 지옥. 그렇게 했다고. 이 선교사님들이 이게 안수를 주기는 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누가 봐도 목숨 내놓고 복음 증거할 사람인데 지적으로 좀 모자란다고 해서 과연 목사를 안 준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결국 안수를 주셨어요. 결국 이 사도들이 갖고 있는 태도나 지금 말씀드렸던 최근 목사님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건 누구 앞에서건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건 결국에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는 깔때기예요. 모든 이야기가 딱 하나로 모여요. 언제든지 얘기는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귀결되는 그게 지금 사도들이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설명해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 죄사함을 주시려고 회개하는 것, 죄사함을 예수님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마땅한데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냐?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이 일을 증거하는 것, 증인으로 부름받아서 직분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난 이것을 그만둘 수 없다. 그리고 더불어서 32절 끝에 가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증거하라고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고 세 번째로는 내가 증거를 안 해도 성령님께서 지금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만약 그만둔다면 이 말을 하지 않는다면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 다른 생각들을 하고 산다면 그 성령님이 하시는 것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과 다른 직분을, 다른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게 제자들이 했던 대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목이 많이 안 좋아서 아침에 나올 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언제나 그렇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보게 되는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본문을 다시 쓰기 귀찮아서 베껴 썼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상황은 계속 바뀌어요. 근데 제자들이 하는 행동은 늘 똑같습니다. 형편과 처지는 늘 바뀌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하는 행동은 늘 똑같습니다. 제자들은 항상 복음을 증거하고 직분을 감당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직분을 감당할 때 설교의 주제도 늘 똑같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만 선포했습니다. 앞부분에 바로 직전에 이 앉은뱅이를 고쳐주고 나서 끌려와서 재판받을 때 이와 똑같이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앉은뱅이를 고쳐준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 이와 똑같이 설교했습니다. 방언을 받고서 사람들이 다 술 취했다고 조롱할 때에 예루살렘 백성들 앞에서 그때도 지금과 똑같이 설교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들이 설교할 때 선포할 때에는 항상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가능하다면 저도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똑같이 설교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어느 상황 어떤 형편에 있건 시부모님 앞에 앉아있건 친정부모님 앞에 앉아있건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앞에 있건 나를 미워하는 자들 앞에 있건 내가 형통한 상황이건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건 언제나 똑같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 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 언제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닮고 주님을 쫓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인생의 가장 귀한 행복과 낙으로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사도들을 다 똑같이 닮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앉은뱅이를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재판받고 막 이러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이 모습을 우리가 기준 삼아서 우리가 지금 처하는 상황,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형편 속에서 다른 사람이 보면 힘들어서 어떠니, 어려워서 어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이 맡겨주신 대로 직분을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 소소하지만 작은 것 하나하나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래서 주님께 칭찬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상황을 생각하면, 내 처지를 생각하면 지금 내가 과연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앉아있는 것이 맞는지 지금 내가 과연 이렇게 찬양하며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또 내 마음도 불편해지는 그런 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고난 속에서 살아가지만 주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그리고 고난 속에 처해 있는 자 같으나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어떠한 직분을 맡겨주셨던 우리가 생각도 행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늘 주님께만 초점이 맞춰져 있게 하여 주셔서 작고 소소한 한 가지 한 가지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